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통과 두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물론 우리들이 참 전염병의 이 아픔으로 인해서 온 땅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 밀려오고 있는 때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인사말을 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소망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은혜는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햇빛, 바람, 공기, 뭐 물, 자연의 아름다움 모든 이런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실체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 속에 견고하게 심어준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특별히 오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어려움 때에 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또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4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수여받은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데 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혹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거짓이든지 허황된 환상이든지 아니면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짜가 아니면 진짜인데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사실은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올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혹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 없어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을 하면 여전히 은혜의 기갈 상태에서도 나로 하여금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 되고 또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 내가 없고 궁핍하고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되게 만드는데 사실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공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죠. 말씀, 기도, 성례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수단이 다 이루어지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배가 이게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벌써 오늘 3주째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고 저도 지난주에 학교에 가서 벽 쳐다보고 강의를 온라인으로 학생들 가서 아무도 없는 벽 쳐다보고 강의 이게 정말 강의를 하는 것인지 봤는지 정말 이 생소한 경험을 하시나 하고 이번 주도 또 그렇게 온라인 벽 쳐다보고 혼자 강의해도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특별히 예배도 우리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일을 방지해야 하는 일에 능히 동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적 의무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은혜의 수단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언제나 권면하고 촉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교회는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이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에 사실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들만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사태라고는 하지만 모이는 이 예배까지 전면 폐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현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록 이러한 방식으로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한편으로 악한 마귀는 정말 교활한 마귀는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고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해도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교회가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그 뜻에도 거슬리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시민으로서 비난의 화살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부는 교회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모이라 모이지 말라라고 명령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교회에 권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뿐인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특별히 합신신학위원회에서 정부와 교회 관계에 대한 내용을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이 도움이 될까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를 세우시고 교회와 정부 각각의 독립된 통치 권세를 주셨다. 교회에는 영적 권세를 주셔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에는 시민적 권세를 주셔서 시민으로 준수해야 하는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영적 권세와 정부의 시민적 권세는 서로 혼돈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서로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민적 권세를 행사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영적 권세를 행사하거나 통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은 영적인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회의 영적 권세에 순종하는 한편 또한 정부의 시민적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존중하고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시민법에 근거하여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구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행하는 통치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함에 따라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예배 집회를 가급적 금지해달라고 하는 권고사항은 교회의 영적 권세를 침범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다만 방역당국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을 통해서 교회는 공예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권고나 명령을 통하여 주일 예배의 회집을 금지하려 한다면 영적 권세를 침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로서 이 땅의 시민적 의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방편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함도 우리의 움직임도 우리의 존재 가치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고 할 때 그 가지의 모양이 아무리 준수하고 매력적인 것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들고 말라서 버려질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인생은 그 권력이 아무리 높다 한들 그 가진 부가 아무리 창궐하다 한들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한번 붙어보지 붙어보니까 괜찮네 해서 붙어있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생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보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 가지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라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재주가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기여한 공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지식, 재능, 능력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만한 구실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에 그 아들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들 중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권력이 세고 정말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어리석은 것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들의 월등한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의 강함보다도 월등하게 강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은 내 자신의 명철, 지혜, 능력, 용맹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깥에 있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은혜를 차단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철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가 중단이 되어지고 모든 모임이 중단이 되어질 때 정말 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데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으니 사단이 얼마나 활개치고 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수가 모여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은 결코 폐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3주 동안 여러분 예배당에 모든 이가 예배당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절감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할 때 내가 그때 기뻐했는데 내 친구들 나의 동무들 함께 가서 예배했던 그것이 정말 은혜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에서 그때를 회상하는 눈물밖에 더 흘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은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날 동안에 계속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더 견고하게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라.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사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에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과 대화, 목사님이 저한테 읽어주신 성경 구절, 저는 참 감사하게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9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리라. 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소용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채워주심에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 뭐 헬라를 말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토 마르투 피온 토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증거는 소유격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 혹은 경험적인 증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증언해 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 그것이 객관적 사실로서 성도 개개인이 경험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증거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견고하게 된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의 페바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안전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의미를 감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하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보장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 그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 속에 더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전과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인 것이, 종종 무미건조하게 혹은 메마르게 푸석푸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할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왜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작으나마 모여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게 하고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고 우리 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저 허공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런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강렬하게 영향을 미치는 활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앗아가는 일을 결코 당하지 않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때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인하여 잠시 기뻐하다가 시험을 받게 된, 말씀 때문에 시험을 닫게 되고 환란을 겪게 되게 되어지면 세상의 염려나 물질적인 손실과 고통이 가중되어지게 되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속에 더 확실한 것으로 다가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분명한 증거로 자라 자리 잡게 되면, 사실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며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치는 대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심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음부에 버리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며 주님의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어요. 사실 이 본문에 사용된 경고하게 된다라는 헬라어가 부정사 수동태로 사용된 단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가만히 있으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도가 항상 감사한 이유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짐으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의 언변 지식이 풍족해진다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이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확정케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는 일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속이 그냥 무정인 것 같아가지고 계속 들어가도 들어가도 끝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눌 때 은혜는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계속 채워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는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요 정말 내 자신이 뭐 옛날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옛날에 정말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뭐 냉랭하고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한 큰 도전이 왜 그리 답답해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빼앗을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증거를 활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증거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뿌리 깊이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연륜 있는 어른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받고 정말 준비된 좀 자라는 큰 나무로 자라야 큰 열매들이 맺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사실은 연륜 있는 어른들이잖아요. 바로 이 은혜를 많이 활용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속에서 견고해지려고 한다면 마치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체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동계나 하계 훈련 때 체력 보강 훈련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 사도들도 공회석상에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나타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놀랬지 않겠어요? 사람들도 놀랬어. 이야,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털없이 말을 하는 다른 사람도 놀랬지만 그렇게 증거하는 사도들 자신들도 굉장히 놀랬을 것이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 당연한 것을 여기고 웃으면서 공회석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보면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소와 같은 이런 이 권세에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왜요?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께서 그때 너희에게 뭐 하신다?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려고 하는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높은 사람들 앞에 끌려갈지라도 정말 무수무수한 사람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부어주신다만 가르쳐주신다니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신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전도를 해야도 하고 싶은데 이야 이건 내가 발 주변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아 근데 전도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내 속에 물론 새겨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아 말씀들이 쑥쑥쑥 나와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크게 경험을 한 때가 바로 초창기 예수 믿고 전도할 때였어요. 그때 뭘 알아서 뭘 많이 배웠다고 고등학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가 왜 은혜가 견고하지 못한 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지 못한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것밖에 더디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자 할 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언변이 풍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까? 내 믿음이 강한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수단을 적극 사용하시고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더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되어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자체는 이미 제가 서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였으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또는 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주실 수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광야의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여호와를 사모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집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해거리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방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험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다 같이 모일 때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구세주여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온 신경을 다 기울이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이 일을 할 때만이 하나님이 서울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십시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담대히 나오십시오. 반드시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